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혹은 어떻게 소개를 하십니까? 저는 요즘 교회 안에서 저를 소개할 때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사실 저 같은 내향인들은 자기소개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되게 부끄러워가지고요. 근데 이제 앞에 서야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손님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이렇게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소개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소개할 때 가장 쉽게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향수 예배나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기 전에 영상으로 성경 말씀 읽는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입니다. 네, 뭐 사실 이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더라고요. 아셔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맨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제 소개가 좀 길었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욥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욥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서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서다. 인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서다. 이는 욥기서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 특히 고난을 다룬 매우 도전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과 절망에 놓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욥기서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욥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자,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 욥이죠. 예,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방금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이름을 소개할 때 불린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린다.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성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이성이입니다. 제 이름은 이성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죠. 근데 방금 읽은 본문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혹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서 다른 버전의 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다른 버전에는 욥이라 이름하는 혹은 욥이라는 뭐 영어 성경에 name was 욥이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되게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보면 그냥 번역의 아쉬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쉬움을 상쇄할 만한 놀라운 그런 반전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깨달은 은혜를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과 사명을 이름에 담아서 짓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모세. 예,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 물에서 건져낸 자. 그죠? 그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열방의 아버지. 이름의 뜻만 들어도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단순히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삶이나 혹은 사명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욥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욥은요 히브리어로 이오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미움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즉,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까닭 없는 미움에, 까닭 없는 고난에, 까닭 없는 박해의 대상이라는 어쩌보면 좀 비극적인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욥을 향해서 박해의 대상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같은 족속인 셈족의 언어인 아랍어로 욥은 아유브라고, 아유브인데 그 뜻은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다, 회개하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욥의 이름이 가진 히브리어 해석은 미움받는 자이고 아랍식 해석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이다 보니까 이 둘을 하나도 합쳐놓으면 그 이름만 가지고도 욥기서 전체의 대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박해받는 자, 미움받는 자, 고난받는 자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축복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은 이 이름의 뜻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미움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참소로 인해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고 자신의 몸마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상과 친구들, 심지어는 아내에게조차 버림받아서 가장 미움받는 자의 자리에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욥은 마지막 42장에 이르러서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미움과 주권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먼지와 재 가운데에서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킨 것이죠. 즉, 박해받던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로 완성이 되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그 이름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욥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나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도전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욥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죠. 결국 갑절의 복을 받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이 욥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우리는 비교적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욥은 어땠을까요? 당사자인 욥은. 너무나 애석하게도 욥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없었죠. 아니 하다못해 그 비스무리한 내용의 책이라도 있었다면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또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조차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고통의 무게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이름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탄식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욥을 향해 욥을 단지 우스 땅에 욥이 살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를 고난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불렀고 친구들은 벌받은 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고난을 통과하여 신실하게 돌아온 내 아들이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욥을 소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전이나 혹은 지금 현재의 삶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욥이 느꼈던 그 절망과 괴로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을 경험하며 그 욥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결단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짐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다짐해볼게요. 나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그 어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개할 것은요, 그의 성품입니다. 그의 성품. 우리 1절 말씀을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전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성품, 그의 신앙이 어떠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의롭게 산 사람 중 하나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의로운 삶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은요, 무려 네 개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려 네 개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렇죠? 실로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네 개의 단어는 각각 둘씩 묶어서 두 쌍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온전함과 정직함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리고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온전함은 사람의 인품과 인격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정직함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욥의 인품과 인격은 사람들과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의 일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죠. 경외하다는 것은 그 주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악이 있는 곳은 아예 의지적으로 피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피했다. 이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즉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그의 설교집 욥기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온전하다는 것은 그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위선이 없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사람 앞에서의 삶에 이중성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석했어요. 그리고 플러 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인 존 골딩게이 교수 역시 그에 져서 모든 사람을 위한 욥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외함은 성전 안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과 정직함이라는 윤리적 행위로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그의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사람과의 관계인 일상에서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일상이 좋지 않거나 일상은 좋은데 신앙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과 일상의 모습이 온전히 균형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이 욥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과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봤던 TV 공익 광고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는데요. 이 공익 광고의 제목은 안과 밖이 다른 사람입니다. 오래전 영상이라서 화질이 썩 좋지는 않지만 함께 짧은 영상이니까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랐대. 꽃집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빨리 와.
남편 김기준은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광고였거든요. 마지막에 이런 멘트로 마무리가 되죠. 당신은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인가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뭔가 인사이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익광고를 보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모습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동일하게 나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모습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모습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믿음 좋은 그런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는 세상 둘도 없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인품 좋은 사람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욕하고 짜증내고 욕심부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말인데도요. 그 뉘앙스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말인데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1번, 너 교회 다녀? 1번. 2번, 너 교회 다녀? 2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 너 모습을 보니까 아 너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았어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혹시 놀라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이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동일한 매우 존경받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 모습에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든 자신 있게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그래 맞아 나 너 교회 다닐 줄 알았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의 자녀의 수입니다. 그의 자녀의 수.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자, 그녀의 자녀의 수는 몇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들 일곱, 딸 세 명, 총 열 명, 총 열 명. 무려 열 명입니다. 자, 욥은 10명의 자녀들과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실 뭐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문 4절, 5절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욥이 자녀들과 어떻게 지냈는지는 확신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자는 욥의 자녀들의 영적 신앙에 욥을 쓴 저자는 욥을 자녀들의 영적 신앙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적 태도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잔치가 끝나면 그 숫자대로 한 사람씩 불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번제는요, 그냥 지금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불태워서 올리며 하는 그런 제사죠. 그러니까 생명의 소유권과 그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상당히 준비할 것이 많은, 어찌 보면 상당히 번거로운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는 번제를 통해 자녀들에게 그들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동시에 행동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욥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었는가. 이전에 지구를 섬길 때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 신방의 내용 10중 8구는요,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의 학업, 직장, 결혼,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이야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간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부모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부모로서 뭘 하냐?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책을 하게 돼. 내가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스스로의 자책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저를 포함해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은데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란 무엇이죠? 그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유산은 명확합니다. 그럼 관건은 뭐냐? 그것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명확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이어서 잘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중요한 건 관건은 그것을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 비결이 꾸준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꾸준함. 꾸준함. 포기하지도 말고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욥의 행위가 이러했더라가 아니고요. 욥의 행위가 어떻다? 항상 이러했더라. 욥이 뭘 했다는 거예요? 꾸준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과 그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자녀가 아들이 일곱이고 딸 셋이요. 열 명이라고 그랬죠. 잔치가 끝나면 한 명씩 데려다가 번지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일 잔치라고 돼 있어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는 잔치가 아니고요. 매년 돌아오는 잔치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잔치. 근데 자녀가 몇 명이요? 열 명이요. 물론 성경에 아들들 일곱 명이 생일 잔치가 끝나면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 번 했는지 열 번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적어도 1년에 일곱 번씩 했다는 거예요. 매년. 매년 일곱 번씩. 솔직하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아주 어려운 일이죠. 또 자녀들 중에는 이런 자녀들도 분명 있죠. 아버지의 그 모습이 싫었다면 그 욥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싫었다면 언젠가 누군가는 아버지 이제 번제 드리는 거 그만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읽은 것처럼 본문 5절 말씀은 항상 이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욥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꾸준히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삼척과 동해로 국내선교를 다녀왔죠. 저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정해진 순번에 따라서 정해진 순번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지구는 가고 어떤 지구는 안 오더라.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정해진 순번이 있습니다. 그 순번에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해진 순번에 따라서 몇몇 지구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구들을 방문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구마다 자녀들이 함께 와서 아이들도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구마다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지구는요, 자녀들이 30명이 넘게 온 지구도 있었어요. 애들이, 정말 애들이었는데.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이번 국내 선교를 다녀오셔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함께한 아이들의 모습도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여러 사역을 도우면서도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녀와 손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나 화려한 경험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실제 집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카톡 내용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카톡 내용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사실 물려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물려야 할 주어야 할 유산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꾸준하게 자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